주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않는 한 여기에서 매번 주일날 예배 강단을 설 기회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500여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당회원들과 주일마다 말씀을 청종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와서 설교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므로 지금까지 얼굴 한번 뵙지 못한 분들이 태반이지만 음으로 양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진리를 거스리지 않고 오직 진리를 위한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는 동지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아래층에서 본당으로 올라오는 복을 얻게 하셨고 또 여러 교회 송사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토록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염원했던 담임 목사님 청빙까지 마무리되는 귀한 열매들을 목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쟁의 아픔을 견디시며 애절한 심령으로 기도해 오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온 성도들의 기도에 강구의 응답을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좋은 일들만 목도하게 된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로 고백해 준 것처럼 서울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운집하여서 계속 교회를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힘입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잎이 청청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하에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항상 생각하고 지켜야 될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특별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지를 그동안 두 개를 늘 했습니다.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배우고 확신한 진리에서 이탈하지 말자. 배우고 확신한 진리에서. 그냥 우리말에는 이게 현재 시대인지 과거 시대인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사실 원래 원어 자체는 너희가 이미 배웠고 그래서 마음에 확정한 그 진리에서 이탈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구호가 종교개혁 이후로 개혁교회의 표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구호 자체가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개혁되었어도 세월이 가면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거나 이탈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한 개교회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도 처음 출발했을 때의 이상과 비전이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여전히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역사의 공정한 판단으로 또는 성경 진리의 엄격한 판단에 비추어서 평가해 볼 때도 지상에서 완벽한 교회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교회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개개인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semper reformanda,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우리는 괜찮아 라고 안주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하여 진리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 개혁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한국의 교회의 위기, 성경에서 답을 찾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소리들을 많이 하지만 정말 그 부분들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해답은 여전히 성경밖에 없다. 서울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도 역시 너희가 배웠고 확신했던 그 진리 안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쓴 서신에서 디모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배웠고 확신했던 그 일에서 이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당부합니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무엇으로 분석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검증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특별 6개 특별위원회가 조직되고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당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힘과 결심은 약하여 쉬이 무너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증명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가르침에 순복하고 따를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에서 명확하게 지적했어요. 네가 배웠다, 그리고 네가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죠. 물론 이 말만 생각하면 내가 잘못 배웠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잘못 확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듣고 보고 배웠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좋은 선생을 만나지 못해서 거짓 교사를 만나고 거짓 선지자를 만남으로 인하여 잘못 배웠고 잘못된 확신 속에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디모데가 배웠던 것이 무엇인지 1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셨느니라. 즉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제3차 선교 여행을 동행하면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무엇 때문에 핍박을 맞고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 두 눈으로 보았고 두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이 어떻게 그를 구원해 주셨는지 똑똑히 목격하였던 것이죠. 자기의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득한 바로 그 진리에서 너는 이탈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진리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은 진리였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이라고 하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고 알게 된 그 성경 진리, 더군다나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행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 모든 진리들 가운데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디모데가 잘못 배웠다고 한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후임으로 앉혀서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도록 하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복음, 어거스틴을 비롯한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 17세기 청교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소개했던 언약도들, 정통개혁파 신학을 전수해준 위대한 진리의 사람들, 미국의 옛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이 개혁파 신학을 가르쳤던 그런 전통들, 교훈들, 또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개혁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뭐 저희 합동체 교단과 더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형영 박사나 박윤선 박사 같은 분들의 가르침들, 그리고 이 교회를 설립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영적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섬기고 있는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 그리고 지난 500여일 동안 부족한 조응을 통해서 들었던 개혁신학과 신앙의 교훈들을 여러분들이 배웠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확정했던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로부터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신학을 배워야 될 자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진리를 터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 우리에게 남겨주어 있는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게 될 때 밀레도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느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두 가지 일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흉악한 이리가 주님의 양떼를 삼켜버리는 화가 있게 될 것을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서 자기 편 사람을 만들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게 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일명 자기 사람 만들기에 급급해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한 것이죠. 지난 교회의 역사들이 증명하고 있듯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망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울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반드시 물려받게 될 비결은 성경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매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말자.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로부터 받은 가장 값지고 고귀한 생명 진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진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이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죄인들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실제로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성경 진리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불가능한 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비로소 확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단지 교회에 다니고 주여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백성으로 확실하게 보증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행하는 자야 자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돌에 새겨주신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선포되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인 것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답이 진정성이 있는 답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렇지만 의심하는 마음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저는 이 성경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유일한 규범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최 양반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니까 실성했나? 아니 그동안 개혁주의 신학자고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아 지금까지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친 거 다 사기였어?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성경을 대하는 목사들과 성도들의 태도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정말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고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진정한 것이다라고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성경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목사로 불러놓았더니 강단에서 전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아닌 사사로운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주관적인 생각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가르치고 있는 것이 목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의 사업을 시작하는 일에,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하는 일에 이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왔고 지난 40여 년 동안 저의 자신의 목회의 길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어긋나는 길을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보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주관적인 교훈에 더 우리의 눈과 귀를 솔깃해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성경이야말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1995년도에 성경을 다루는 국제선교행사의 대표로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 성직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가운데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대하는 성직자들의 태도, 개신교인들의 태도 보니까 이 성경이 성경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꼬란경을 얼마나 생명처럼 여긴, 물론 우리는 이 책 자체, 문자 자체 이것을 신성지에서 우상단지 섬기듯이 그 이 앞에 경배하는 그런 일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성경을 대하는 목사들의 태도와 성도들의 태도가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확무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인정하게 하고 그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성도들은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고 애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성경을 애독하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하기보다는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 보고 이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믿는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듣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성경 진리를 사수하고 전파하고 보급하는 일에 힘쓰는 것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다르다는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테러를 해당하는 수준의 그런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벌금형에 처해지고 감금되고 해직되고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코 칭찬받을 일은 아니죠.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생각해 볼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최고의 완벽하신 하나님, 최고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어떤 수고와 땀을 흘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훼손하고 왜곡시키고 붕괴시키고 파괴하는 일에 우리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잠잠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보급하기 위해서 서슬시퍼런 칼날이 그들 눈앞에 아른거려도 개의치 않고 목숨을 내놓았던 선각자들, 윌리엄 틴데일이나 위클리프나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나 17세기 청교도들이나 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소개했던 언약도들이나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애썼던 자들, 스코틀랜드에서 파송을 받아서 만주에서 사역하던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고려문에서 만난 한국인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번역된 성경을 험한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성경을 우리 국내로 들여왔던 서상륜이나 서경조 같은 형제들,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의 권서인으로 활동하면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성경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락시킨 죄악에 대해서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 진리를 전하는 일이나 보급하는 일에 별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되었던 문서 성교 활동이 이제는 뭐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 NGO 활동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런 일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지만 진리를 위한 일에는 투자하지도 않잖아요. 헌신하지도 않잖아요. 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전달하고자 하는 열정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참된 것임을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남은 생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같이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 뭐 저는 신학적으로 많은 걸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말씀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라고 말하는 근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며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들의 창작품이 아니에요. 비록 40여 명이나 되는 인간 저자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말씀의 출처는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그 권위에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받아서 섬길 수 있어요. 예배 때마다 아름답게 노래하고 멋들어지게 반주하고 여러모로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자들 가운데서 입게 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보증수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일을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음부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 말씀을 전파하고 보급하는 일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바지하십시오. 성경이 유일한 잣대임을 입증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이 진리 안에 머물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온전해질까요? 다시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목사인 저에게 스스로 묻습니다. 무엇으로 성도들 교훈할 거니? 무엇으로 책망할 거냐? 무엇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할 거야? 무엇으로 의로운 교육을 할 거야? 도구가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을 맡은 자가 목사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살고 이 말씀에 의해서 죽고 이 말씀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목사요 성도인 것이에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헛된 철학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아닌 것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교훈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바르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해지는 유일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누구도 온전한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사실 교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교훈과 책망의 부분이고 실천에 해당되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유익한 정말 프로피터블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프로피터블하다 유익한 것이다 효력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죠.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리와 행함이 기록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임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워서 이것이 참이라고 확신하게 된 그 진리 안에 거해야 되어지고 이 진리를 누구에서 배웠는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로부터 배운 게 아니잖아요. 거짓 교사들로부터 배운 게 아니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건 앞서간 선진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훼손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양질의 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갈고 닦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신학을 가르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 가진 신비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비록 그런 체험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확신케 하신 이 성경 진리에 매여 살려고 했고 이 진리를 전하고자 힘을 쌓였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변함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손으로 들고 다니는 일은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는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망나니 같은 신앙 생활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실조차도 본래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선을 행할 능력도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본문에서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 일꾼들의 전기나 역사적인 책들을 섭렵합니까? 바로 그들이 인생을 변화시킨 능력의 말씀, life changing power. 바로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길을 간 자들을 본받아서 가고자 하는 것 때문에 전기를 읽는 것이고 금들이 남겨놓은 것들을 살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배웠고 이것이 옳다라고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확정한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유일한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성령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는 유일한 이 진리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욱득 세움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은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19세기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country of one book으로 한 책의 나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자부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그렇게 만들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a church of one book, 한 권의 책의 교회, 여러분들도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믿습니까?